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주요 7개국 연례 정상회의가 오늘 이탈리아 남동부 도시 바리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럽 내 러시아 동결 자산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을 사용해 우크라이나에 최소 50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관련 세부 사항들이 아직 논의 중이지만 이 같은 차관이 올해 안에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회의에는 지난해에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새로운 장기 안보 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과 기후변화, 아프리카 관련 문제들이 회의 첫날인 13일 논의되며 내일은 난민, 인공지능, 에너지,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라고 영국 가디언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7개 나라와 유럽연합 정상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는 오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조력한 혐의로 러시아와 해외 기관과 개인들을 무더기 제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국무부와 함께 러시아는 물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포함한 지역 내 개인과 기관 300여 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러시아의 전시경제와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의 위험을 높이고 제재 회피 경로를 제거하며 외국의 기술, 장비, 소프트웨어, IT 서비스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러시아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이번 제재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제3국으로부터의 중요한 공급에 대한 의존도를 포함해 국제 물자와 장비에 대해 그들에게 남겨진 제공 경로들을 타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재에는 러시아의 주식, 고정수입, 외환 등 최대 공공시장을 운영하는 모스크바 거래소를 포함해 러시아 금융기반 핵심 부문도 포함된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스크바 거래소는 미국 정부의 제재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제재로 주요 금융시장에서 미 달러화, 유로화 거래를 즉시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상무부도 이날 반도체를 러시아로 이전시킨 혐의를 받는 홍콩 내 명목상 회사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관련 조치를 통해 반도체를 포함해 러시아에 수출하는 1억 달러 가까운 우선순위 품목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회수된 러시아군 드론과 무전기, 미사일, 장갑 차량 등의 장비에서 미국산 반도체와 기타 기술들이 발견됐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주장해온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핵 위협에 맞서 핵 역량을 조정, 강화해야 한다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그룹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최근 러시아의 핵 관련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난 몇 년과 몇 달 동안 우리는 러시아 측의 위험한 핵 관련 수사와 더 많은 핵 훈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1일 자국 전술 핵무기를 배치한 벨로루스군과 핵 운용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맞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동맹국들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핵무기는 나토의 궁극적 안전보장장치이자 평화유지의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토 핵무기에 계속되고 있는 변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네덜란드는 지난해 6월 자국 F-35 라이트닝 전투기에 핵 탑재가 준비됐다고 처음으로 선언했으며 미국도 유럽 내 자국 핵무기들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가 최근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대응해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해온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2일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다음 달부터 최대 38.1%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관세는 기존 표준 관세 10%와 별도로 비아디사 전기차의 17.4%, 상하이 자동차사 전기차의 38.1%가 부과될 것이라고 EU 집행위는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열린 북한 인권 공개 회의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북한 인권 유린이 불법적인 무기 개발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한일 등 50여 개국과 유럽연합이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선될 조짐이 없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국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20도, 낮 최고 19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이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개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에서 인권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인권과 평화 및 안보와의 연관 관계가 북한보다 더 잘 드러나는 곳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서에 담긴 상당한 증거는 북한 정권의 주민 학대와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Nowhere in this nexus is it more salient than in the DPRK, where substantial evidence and documentation.
또 북한 정부가 자행한 납치 사건을 거론하며 이런 억압과 전체주의 등이 우리 모두를 더욱 위험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북한은 표현, 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종교적 신념 및 관습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해 허가되지 않은 활동을 하는 개인을 처형,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인권을 유린하는 이런 악순환을 부추기는 이사국들이 있다면서 지난 3월 말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 제재 활동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을 거부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북한이 더 대담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김으로써 국제 안보를 약화시켰다면서 오늘 이 회의를 막으려는 러시아와 중국의 노력은 북한을 지원하려는 또 다른 노력이며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민의 복지보다 무기를 선택하는 정권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만행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평화와 안보, 정의와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북한 주민의 더 나은 미래와 우리 모두의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our responsibility as members of this council, as human beings, to speak out against a regime that chooses weapons.
이달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한국의 황중국 유엔 주재 대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고 이런 인권 침해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면서 안타깝게도 10년이 지났지만 COI 보고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500를 간신히 넘기며 가장 저개발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되며 인구의 거의 절반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주민들의 생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고가의 핵무기 개발, 사이버 해커 양성, 지배층 엘리트를 위한 사치품 구매에 몰두하며 물적, 인적 자원을 계속 낭비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1년간 미사일 개발과 실험에 투입한 총 비용은 북한 전체 주민의 1년치 식량보다 더 많은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사는 북한은 핵무기와 인권 침해로 굴러가는 쌍두마차와 같다면서 인권 침해가 멈추면 핵무기 개발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 평화와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is like a two-headed chariot driven by nuclear weapon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f human rights violations stop,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바바라 우드워드 유엔 주재 대사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면서 북한 당국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민들을 위해 써야 할 자원을 계속 전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무기 프로그램은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임금, 종종 현대판 노예로 불리는 강제 노동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드워드 대사는 납북자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한편 모든 회원국들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하고 북한을 탈출한 후 안전과 인권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강제로 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You cannot separate DPRK's human rights violations from the threat DPRK pose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야마자키 카즈유키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북한의 납치에 의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주목하고 싶다면서 13살 소녀를 포함한 일본 시민들이 북한 요원들에 의해 납치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 납치 행위는 한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자국민의 안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납치 피해자는 거의 반세기 동안 갇혀 지내왔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고령에 이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의 시급성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모든 납북자들의 조속한 귀환을 위해 국제사회가 단합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rgency of this situation is undeniable. I call up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unite in concerted effort to secure.
또 북한에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라며 모든 관련 유엔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회의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의제 채택을 막기 위한 절차 투표를 요청했습니다. 겅수앙 유엔 주재 중국 부대사는 중국은 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다루기엔 적절한 장소가 아니며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항상 주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적대감을 고조시키고 대결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hina has always maintained that the security is not the proper place to address human rights issues and it should not intervene in countries.
투표 결과 15개 이사국 중 12개국이 회의 개최에 찬성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 모잠비크는 기권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안보리는 인권에 대해 논의할 권한이 없다면서 전 세계가 안보리가 복잡한 국제 현안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며 희망을 갖고 안보리를 바라보고 있지만 안보리는 근거 없고 노골적으로 정치화된 사안을 논의하는 데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However, pursuant to the mandate of the council, and the council does not have a mandate for the discussion of human rights.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전반적인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설명에 나선 폴커 트루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안보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들어 북한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더욱 심해졌으며 식량 부족으로 사회 경제적인 생활 여건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혹독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전 CY는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안보리에 촉구했다면서 이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권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10년간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내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루크 대표는 북한의 비참함, 억압, 공포, 굶주림, 절망적 상황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이를 벗어나는 길은 스스로 부과한 고립의 막다른 골목에서 돌아서서 다시 개방하고 국제사회와 교류하며 사람들 사이에 접촉을 가능하게 하고 국제협력을 포용하며 모든 사람들의 복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landscape of misery, depression, fear, hunger and hopelessness in the DPRK is profoundly alarming.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국경 폐쇄 이후 지난 4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은 명백히 악화됐다면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보리 회원국들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포함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가장 신속한 책임 규명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북한 내에서 계속되는 긴장과 불처벌 상태를 중단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다시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should discuss what the most expedient accountability measure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DPRK could be.
이날 회의에는 탈북민인 김금혁 씨가 시민사회 대표로 참석해 북한 인권 참상을 증언했습니다. 김 씨는 우리는 김정은에게 북한 주민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핵무기에 매달리는 것이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김정은에게도 강압과 통제만을 통한 통치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We need to show Kim Jong-un that the ruthless repression of North Korean people and focusing on nuclear weapons is no longer the way to maintain his leadership.
김 씨는 이어 한국말로 북한 청년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는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다른 누군가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쟁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북한 평양 엘리트 가정에서 태어나 3대가 조선노동당 당원으로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이지만 중국 베이징 유학 중 외부 세계를 접하고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됐다는 김 씨는 발언 중 감정에 북받쳐 잠시 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김 씨의 발언 후 김 씨가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증언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잔혹함을 전 세계가 알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금 미국은 다른 많은 유엔 회원국들과 함께 감사하고 있다면서 당신의 이타심과 용기, 신념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12일 개최한 북한 인권회의에서 북한 정권이 아닌 주민의 편에 서달라고 호소해 주목을 받은 탈북 청년이 VOA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안보리에서 탈북 청년들이 발언하는 것이 북한의 변화를 염원하는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일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공개회의에서 발언한 탈북 청년 김금혁 씨는 유엔 무대에서 탈북민들이 공개적 발언을 하는 게 북한 주민들에게 큰 힘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회의 참석 뒤 가진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국제사회가 함께한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희망을 준 고무적인 회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있는지도 모르는 북한 현지 사람들한테는 저는 알게 모르게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 자유를 찾기 위해서 되게 힘겹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편이 없다고 믿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너무나 엄청나게 그런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하지만 이런 안보리 같은 곳에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좋은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 우리가 당신들 옆에 서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이 안보리 회의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을 느낄 것이고요. 반면에 북한 주민들은 상당히 큰 고무적인 그런 회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평양의 엘리트 가정 출신으로 김일성 종합대를 거쳐 중국 유학 중이던 지난 2012년 한국으로 망명한 김 씨는 이후 고려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한 후 한국에서 방송인과 정당인, 소셜 인플루언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탈북민을 대표해 유엔 안보리의 쟁쟁한 이사국 대사들과 고위급 외교관들 사이에서 10여 분간 영어로 연설하면서 북한 정권이 아닌 주민들의 편에 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청년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며 한국어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I want to send a message to the youth of North Korea in our language. 여러분,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고 추운 밤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아무리 캄캄하고 두렵다 할지라도 해는 뜹니다. 북한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다른 누군가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쟁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북한 청년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북한의 변화를 위해선 안팎에서 함께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부에서 변화의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부의 북한 청년들에게 함께 싸워줄 것을 호소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밖에서, 북한의 밖에서 북한의 어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저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북한의 실질적인 어떤 자유와 또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 상황의 개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 체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동력이 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호응을 해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세대가 현재 북한의 장마당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그들한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청년들에게 북한의 자유를 위해 외부에서도 최선을 다할 테니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작은 목소리라도 내주길 바란다고 희망을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주제로 개최한 공식 비공식 회의에서 탈북민이 발언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 청년 이서연 씨와 조셉 김 부시 연구소 연구원이 지난해 3월 비공식 회의에서 발언했고 같은 해 8월에 6년 만에 개최된 공식 회의에선 한국의 탈북 청년 김일혁 씨가 참석해 발언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유창한 용어를 구사하며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고 이서연 씨는 특히 중국 외교관들 앞에서 중국어로 탈북민을 북송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금혁 씨는 안보리의 북한인권회의에서 탈북 청년들이 발언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북한인권운동의 또 다른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인권운동의 또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북한 넘어오신 일제 탈북민분들은 조금 더 뭐 우리가 흔히 그 몸대몸으로 혹은 뭐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좀 북한과 직접 맞부딪히는 그런 인권활동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풍선도 날리고 또 다양한 이렇게 활동들을 하셨는데 이제 뭔가 젊은 세대를 주축으로 하는 탈북민 인권운동은 이제는 새로운 단계, 즉 어떤 한국 내에서의 어떤 지지가 보는 단계를 떠나서 유엔에서 또 정말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연대를 이끌어내고 그런 어떤 글로벌화가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정말 탈북민 청년들은 영어도 잘하고 또 중국어도 잘하고 다양한 언어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고 있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국회 정치를 보는 시각이라든가 각자의 해안이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해 유엔 안보리에서 발언했던 김일혁 씨는 10일 뷰에 국제사회가 탈북민을 국제무대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 큰 위안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감과 위로인데 그것을 국제사회에서 해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씨는 또 자기 자신도 작년 안보리 회의를 통해 북한 주민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그곳이 열리는 그날까지 힘내서 버티자고 마음의 응원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이런 공감과 위로가 북한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일혁 씨는 그러면서 탈북민이 계속 유엔 안보리에 서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추가로 지상 미사일 요격기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2028년도까지 도입 예정인 차세대 요격기로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11일 행정부는 2030년까지 미국 동부 해안에 완전히 가동 가능한 국토 보호를 위한 추가 미사일 방어 기지를 건설하도록 의무화하는 2025 국방수권법안 1632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통령 직속 행정관리 예산국은 이날 발표한 2025 국방수권법안 관련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란이나 북한에서 발사되는 잠재적 탄도미사일로부터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기지가 작전상 필요하지 않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달 가결한 2025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은 이란이나 북한의 잠재적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가 조건부로 지정한 뉴욕 포트드럼에 위치한 미 본토 방어 요격 미사일 기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현재 미국 서부 지역인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두 곳에 지상기반 외기권 방어체계 GMD 미사일 요격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북한 등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역량 강화에 따라 미국 동부 지역에도 방어를 위한 미사일 요격기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지난 2019년 북한과 이란 등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추가 지상 요격미사일 배치 장소로 뉴욕에 위치한 포트드럼 기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정부가 기존 지상기반 요격체계를 추가로 배치하는 대신 새로 도입할 예정인 차세대 요격체계 구축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2028년까지 알래스카의 20개 사일로에 배치될 차세대 요격미사일의 개발을 완료해 미사일 위협을 성공적으로 요격할 확률을 높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NGI는 미국의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등 모든 국토를 북한의 현존하는 위협과 잠재적 미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러한 위협의 진전과 이런 국가들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의 역량 진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상발사 요격미사일 GBI는 지상기반 외기권 미사일 방어체계에서 발사하는 요격미사일로 현재 미국의 주력 본토 방어체계이며 미국 정부는 이를 대폭 개선한 차세대 요격미사일 NGI를 개발해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GBI를 대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존 플럼 미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지난 4월 미 국방산업협회가 주최한 2024 미사일 방어회의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을 미국에 대한 주요 미사일 위협국으로 지목하고 국방부는 현재 기존 지상기반 요격미사일을 보강하기 위해 최신형 차세대 요격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오는 2028년까지 알래스카에 첫 번째 NGI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백악관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지상기반 요격체계의 추가 배치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를 추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브루스벤의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까지는 기존 GMB 방어체계로도 북한의 미사일 역량을 막는 데 큰 부족함은 없었겠지만 북한의 관련 역량 진전을 볼 때 앞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ve got enough interceptors to do that. We could handle 10 coming in. Now, hopefully all the interceptors.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격추하기 위해서는 두세 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야 한다면서 현재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충분한 양의 요격 미사일을 갖추고 있지만 북한이 대량으로 발사할 경우에는 방어망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이 변칙 기동을 할 경우 현재 체계로는 요격의 정확도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로서는 기존 체계를 동부에 추가 배치하는 것보다는 요격률을 훨씬 높일 수 있는 새 체계를 도입해 안정적인 방어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더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NGI is intended to have a higher kill probability. It's intended to be more effective. So less like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차세대 요격 체계는 더 높은 요격률을 갖추도록 고안됐고 더 효과적이라면서 북한이 실제 발사를 감행할 확률이 낮더라도 북한이 ICBM을 대량으로 발사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60기 이상의 차세대 요격기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간의 극초음속 및 여러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차세대 요격 역량의 완전하고 조속한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 더 이익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일 내 북한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다시 이루어지는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 부문을 포함해 양국 밀착이 어느 수준까지 합의에 이를지 주목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기간 수도 아스타나 현지에서 기자들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매체인 베도모스티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몇 주 안에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르면 이달 중 순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그 전에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날짜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기인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입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해 9월 러시아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두 정상은 러시아 극동 보스토친이 우주기지에서 만난 이후 9개월 만에 또다시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틴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한 북한 내부의 준비 동향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12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미국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영상 사진을 분석해 고려항공 항공기들이 지난 6일부터 10일 사이 공항 터미널 건물 근처 계류장에서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외국의 대규모 대표단의 방문을 앞두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위해 평양에 도착하기 직전 동일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24년 만에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루어지면 북한은 대외적으로 러시아가 자신의 든든한 뒷배라는 점을 과시하고 대내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업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북러는 지난해 9월 두 정상이 합의한 교류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계기로 삼으려 할 것이라며 북한은 이달 말로 예고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러관계 강화를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당 중앙위 전원회의 때 상반기 성과들을 이제 총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 방향들을 다시 또 점검하고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고 할 텐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새로운 북노 관계와 관련된 성과를 최대한 이제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
우크라이나 침공과 핵무력 고도화로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북러는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 과정에서 표면적으로는 국제사회 비난 부담이 적은 경제협력 분야를 부각시킬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무기 지원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도움이 여전히 절실하고 북한은 대미 교착 장기화에 대비해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와 식량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양국 우주기술 개발 협력 논의를 한층 구체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해 북한은 군사정찰 위성 1호기 발사 성공 후 올해 추가로 3차례 발사하겠다고 말했으나 상반기에 한 번도 이를 성공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우주기술 강국인 러시아와 관련 협력을 강화하려 할 것이라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 행보에서 가장 큰 관심은 북러 간 군사협력이 어느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지입니다.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에선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재래식 무기 제공에서 비롯된 주고받기식의 거래에 치중했다면 이번 회담에선 공동의 정세 인식을 바탕으로 무기체계 공동 개발이나 합동 군사훈련 등 안보협력 수준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물출 교수는 북러는 대미 공동전선 구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은 오는 8월 처음 핵작전 시나리오에 입각해 이루어지는 미한 연합훈련에 대응해 러시아와 높은 수준의 군사협력을 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북러 간 군사 밀착 수준을 냉전시대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양국이 기존에 체결된 조약을 손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북한이 1961년 옛 소련과 맺은 조소 우호 협조와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은 무력 침공 또는 전쟁 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소련이 한국과 수교를 맺은 후 해당 조약은 폐기됐습니다. 이후 2000년 체결된 양국 우호 설린 협조 조약엔 자동 군사 개입 조항 대신 쌍방 중 한 곳에 침략당할 위기가 발생할 경우 쌍방은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만 담겼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1월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당시 북러 관계를 새로운 법률적 기초 위에 세우겠다고 언급했다며 새 조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러 간 군사동맹 복원에 대해선 핵무기 보유국임을 자처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거부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카드, 그리고 장기적으로 극동지역 개발에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한국을 자극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북러 밀착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교류 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편드는 기존 입장을 공식 석상에서 재차 확인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장영석 박사는 푸틴 대통령이 국제사회 시선을 의식해 북한 핵 보유를 전면 지지하는 발언까지 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문제의 원인을 미국 탓으로 돌리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철회를 주장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가 정당하다라고 바로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유엔 규범 자체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북한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북한의 자위적인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걸 기반으로 또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이런 얘기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지난달 한일 중 3국 정상회의 이후 이루어진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서울에선 한중 외교 안보 대화가 9년 만에 열리는데 북한이 반미 연대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신냉전 구도를 부담스러워하는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신경을 쓰는 양상입니다. 북한 입장에선 푸틴 대통령 방북을 통해 북러 협력 수준을 최대치로 높이면서 동시에 최근 상대적으로 소원한 관계인 중국에 우회적으로 협조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입니다.
북한도 자기를 빼놓고 북한에 대한 비핵화 문제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니까 특히 이제 한미일 3국이 협력이 강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응해서 이제 북한이 고립이 안 되고 러시아와 긴밀한 그런 밀착을 과시함으로써 북러 양국이 모두 다 대내에 자신들의 그런 관계를 과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한일 중 3국 정상회의 당시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거론되자 담화를 통해 반발하며 중국의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의 올해 대중 쌀 수입액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식량 사정과 북중 북러 관계 등 북한의 쌀 수입액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올해 대중 쌀 수입액이 전년도 대비 약 1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효웨이가 중국 해관 총서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북한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중국에서 단잎종 쌀 약 261만 7천 달러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북한의 쌀 수입액은 장잎종과 단잎종을 합쳐 약 3,987만 달러였습니다. 또 양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북한이 올해 들여온 쌀은 5,225톤으로 약 8만 8천 톤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약 17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과거 북한의 대중 쌀 수입은 주로 하반기에 쏠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쌀 수입액은 1,098만 달러로 올해 첫 4개월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2022년 마지막 3개월의 쌀 수입액이 2,754만 달러인 점으로 본다면 여전히 2023년 하반기의 쌀 수입액은 전년도 동기간보다 무려 1,000만 달러가 적습니다. 북한의 쌀 수입이 지난해 말부터 둔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수입한 쌀에 장잎종이 하나도 없다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2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장잎종 쌀 수입 기록을 남겼습니다. 장잎미 혹은 안남미로 불리는 장잎종 쌀은 찰기가 없고 모양이 얇고 긴 품종입니다. 주로 인도와 파키스탄, 태국, 중국 남부지방 등에서 생산 소비되며 한반도와 동북아 일대에선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따라서 식량난에 처한 북한이 단잎종 쌀보다 저렴한 장잎종 쌀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또 VOA는 지난 2022년 8월 북한이 인도의 민간단체에 장잎종 쌀 지원을 요청하는 정황을 포착했는데 당시 북한 외교관은 지나친 홍수로 인한 식량 부족을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쌀 수입량을 크게 줄인 것은 물론 장립종 쌀을 전혀 수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느 정도 개선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대 교수는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보통 북한이 굶주린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대중 쌀 수입량으로 볼 때 지금은 그들이 굶주리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we usually think North Korea is starving. I'm pretty sure they're not starving right now. You know, they're doing okay.
그러면서 식량 공급 부분에 있어 그들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아마도 북한의 작년 작황이 꽤 괜찮았거나 최소한 나쁘지 않았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다른 대체 식품의 증가로 쌀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 변화에도 주목했습니다.
North Korea certainly rice is a very highly valued item, but they are sort of gradually getting more other kind of food products.
이어 북한에서는 분명 쌀이 매우 중요한 품목이지만 닭고기, 돼지고기, 야채 등 다른 종류의 식료품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예전에는 쌀과 옥수수에 대한 의존도만이 너무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제품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쌀과 옥수수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인스티튜트 북한 동부가 연구원장은 12일 BOA에 북한 양곡 공급소의 상황 등으로 볼 때 북한의 곡물이 부족한 상황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갑작스러운 쌀 수입 감소의 배경으로 북중 관계가 매끄럽지 못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쌀을 그래야 할 적에는 북중 간 정치적인 문제, 관계가 매끄럽지 않을 적에는 중국 당국이 쉽게 무조건 그냥 돈을 준다고 곡식을 팔고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중앙에서 공급을 항상 통제를 하고 있는데 만약 통제를 하게 되면은 이게 북한이 안 그래도 돈이 없는 상태에서 외상거래라든지 다른 그 버터거래라든지 이런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정치 외교적인 문제도 약간 영향 미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최근 강화되고 있는 북러 관계가 북한의 대중 쌀 수입 감소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권 원장은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밀가루 갖다가 많이 그 북한에다가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주면은 그 쌀에 대한 수요는 그 대체 관계이기 때문에 쌀에 대한 소요는 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북한이 쌀을 대체할 수 있는 밀가루 등 곡물을 러시아로부터 다량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앞서 NK뉴스는 러시아 세관당국 자료를 인용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올해 최소 1,200톤의 밀가루와 1,000톤의 옥수수가 수출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자국 영해에서 불법 섬답간 환적을 하는 정황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100m 길이의 선박이 바다 한가운데서 다른 선박과 밀착한 모습이 위성사진에 담겼습니다. 계속해서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서해 석도 북부 해상을 촬영한 위성사진에 선체를 맞댄 두 대의 선박이 보입니다. 10일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포착된 이들 선박은 길이가 각각 100m와 45m로 바다 한가운데에서 선체 중간 부분을 밀착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유엔 안보리 등이 공개한 북한의 불법 환적 모습과 일치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와 올해 발행한 보고서에서 북한 서해 해상을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과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해상에서 횡행하던 선박 간 환적이 북한 영해로 옮겨져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후 VOA는 올해 초까지 이 일대에서 여러 건의 환적 의심 정황을 포착해 보도했습니다. 다만 최근엔 길이 50m 미만의 선박이 선체를 맞댈 뿐 대형 선박의 환적 장면은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이날 다시 100m 선박이 포착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5호 11조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문제의 선박이 환적을 통해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든 모두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발행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자국 영해에서 환적 활동을 벌이는 데 대해 감시를 피하려는 목적과 금수품을 해외 항구에서 하역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인권기구와 국제인권단체들이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맞아 북한 정부에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은 12일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맞아 북한의 아동 강제노동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OHCHR의 리즈 트러셀 대변인은 이날 회의의 논평 요청에 북한 정부는 아동의 교육, 건강, 휴식, 여가에 대한 권리를 방해하는 아동노동 등 강제노동을 사용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에 따른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러셀 대변인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지난해 밝힌 북한의 아동노동 실태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하면서 서울 사무소의 보고서 기록은 지속적인 아동노동 관행이 국가가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강제노동의 일부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아동은 학교와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 같은 청소년 조직들을 통한 강제노동 동원에 취약하다며 이들은 종종 건설 현장과 광산 등의 돌격대로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광범위한 노동을 수행해야 하고 착취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0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유엔인권기구 등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32조는 모든 아동은 경제적으로 착취당해선 안 되며 건강과 발달을 위협하고 교육에 지장을 주는 유해한 운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하지만 지난 2017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차 심의를 받으면서 교과 과정의 생산노동 외 아동노동은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 정부의 주장이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 워치의 리나 윤 선임연구원은 10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북한 어린이에게 무급노동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위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선임연구원은 북한 어린이들은 정기적으로 농사일, 돌깨기, 고철수집, 토끼 키우기 등의 노동을 강요받는다면서 북한 정부의 아동 착취는 북한 정권이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낮은 곳까지 내려갈 준비가 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아동을 착취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배정된 시간을 뺏는 대신 아동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세계 15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 앰네스티의 최재훈 북한인권 담당관도 12일 VOA에 한국에 정착한 수십 명을 면담한 결과 북한의 중학교 학생들은 학교 수업 외에도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국가가 부과한 농사, 도로 보수, 그리고 건설 작업과 같은 중노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담당관은 또 소학교 학생들도 학교 시설 보수, 환경 정비와 같은 노동에 강제돼 왔으며 학생들은 적절한 휴식과 식사는커녕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제공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 휴식과 놀 권리, 32조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반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 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도 앞서 11일 회의를 개최한 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 정권이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음에도 아동에 대한 노동착취를 정부가 조직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위원회는 북한이 사회주의 헌법과 노동법, 아동권리보장법을 통해 16살 미만의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형법을 통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보도자료에서 북한 정권의 아동노동력 착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 정권이 주도적으로 자행한다는 점이라면서 북한이 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이를 준수하고 개선토록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위는 이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 ILO에도 논평을 요청했지만 ILO 대변인은 12일 북한은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논평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아동노동은 유엔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 빈곤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 세계 아동 10명 중 1명꼴인 1억 6천만 명이 아동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가 정책 등을 통해 아동노동을 종식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2일 세계 아동노동 반대 날을 맞아 매튜 밀러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아동이 위험한 노동이나 범죄적인 착취에 노출돼선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아동노동을 근절키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세계 미국 대사관은 취약의 아동노동 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와 아동노동 또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목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다른 국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취약의 형태의 아동노동을 근절하려면 성인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전 세계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20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는 30도. 안주,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27도. 남포,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고 최저 20도, 최고 30도. 신우주, 흐리고 비가 내리고 최저 19도, 최고 23도. 중강, 흐리고 비, 최저 17, 최고 23. 강계도 흐리고 비, 최저 17도, 최고 27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입니다. 해주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고 최저 19도, 최고 27도. 개성 오전 맑고 오후에 구름, 최저 18, 최고 31. 사리원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겠고 최저 19도, 최고 30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입니다. 함흥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고 최저 18도, 최고 31도. 장진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24도입니다. 해산 오전 구름 많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15도, 최고 26도. 청진 흐리고 오후에 비, 최저 15도, 최고 21도. 선봉도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립니다. 최저 15도, 최고 20도. 원산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31도. 평강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고 최저 15도, 최고 30도.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고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전해상 구름 많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의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부여의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13일 우크라이나 접경지에서 모의 핵탄두 운용훈련을 실시했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산하 제12총국은 이날 성명에서 모의 핵탄두를 전방 저장지점과 관련 작전을 수행하는 비행장으로 이동시킨 뒤 폭격기에 탑재하는 과정이 포함된 훈련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훈련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남부에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이 동원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러시아 북서부 레닌그라드 군관구 병력들이 참여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러시아가 지난 11일 벨라루스와 전술핵 운용훈련을 실시하는 등 최근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맞서 핵 관련 위협을 계속해온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12총국은 러시아의 방대한 핵무기를 경비, 유지, 운송, 전달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부처입니다. 한편 러시아군이 12일 우크라이나 중남부 도시 크리비리흐에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해 어린이 5명을 포함해 최소 9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했다고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텔레그램에 수주 만에 가장 치명적인 이 공격으로 행정용 건물과 아파트 단지가 손상됐다고 전했습니다. 크리비리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향으로 지난해 6월과 9월에도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핵 위협에 맞서 핵 역량을 조정 및 강화해야 한다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최근 러시아의 핵 관련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난 몇 년과 몇 달 동안 우리는 러시아 측의 위험한 핵 관련 수사와 더 많은 핵훈련을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11일 자국 전술 핵무기를 배치한 벨라루스군과 핵 운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맞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동맹국들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핵무기는 나토의 궁극적 안전보장장치이자 평화유지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토는 핵무기에 계속되고 있는 변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네덜란드는 지난해 6월 자국 F-35 라이트닝 전투기에 핵 탑재가 준비됐다고 처음으로 선언했으며 미국도 유럽 내 자국 핵무기들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가 최근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대응해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들이 또다시 타이완 인근에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13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12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타이완 주변에서 작전 중인 중국군 항공기 23대와 함정 7척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항공기들 중 19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은 뒤 타이완 동쪽과 남서쪽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간선은 양국 간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했던 비공식 경계선이며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군기와 해군 함정, 연안 미사일 체계에 중국군의 관련 활동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타이완 국방부는 지난 5일에도 중국군 항공기 26대와 함정 10척이 대거 포착됐다고 밝히는 등 중국은 이 해역에서 거의 매일 크고 작은 군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인 수십만 명을 러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고 미국 백악관이 12일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군과 관리들이 가족과 강제로 떨어진 어린이들을 포함해 수십만 명의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러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 당국이 이렇게 납치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러시아 입양 관련 사이트에 올리고 있다는 새롭고 신뢰할 만한 보도들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의 이날 성명은 러시아로 강제 인주당한 8살에서 15살 사이의 우크라이나 어린이 4명이 러시아 입양 사이트에서 확인됐다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의 보도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것은 비열하고 끔찍한 일이라면서 러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어린이들은 우크라이나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우리는 러시아의 야만적 침략 전쟁으로부터의 방어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국민과 계속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19,000명 넘는 우크라이나 어린이가 러시아로 납치됐으며 돌아온 어린이는 400명이 채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